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고립될 때에도 그리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도 계시는 분입니다. 신자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으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지금의 이 계절을 좋아해서
네.
마음이 통하는 지인분들과 만나서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가을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네. 네, 저도 가을 좋아합니다. 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은 9월하면 또 학교 생활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예. 응원합니다, 소리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수인 자매님,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관심한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불안한 엄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을 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네, 엄마가 가지는 불안감의 밑바닥에는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엄마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엄마가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과 반대로 성장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리 걱정하게 되면서 조급함과 긴장감으로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확실한 양육의 기준이 없을 때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자주 흔들리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무엇보다 본능적인 욕구와 현실의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아 균형이 깨지면 굉장한 혼란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요, 무관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한 아버지는요, 불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 그것은요, 고집, 회피, 불신, 경계심입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특히 아버지인 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괜찮다, 그냥 둬도 잘 큰다, 이런 말을 할 때 본인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정말 괜찮으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잊기 위해서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말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불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는 반응으로 꺼내는 말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에 이런 반응 되게 많았던 거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의 모습 뒤에는요, 예, 불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왜 불안을 느끼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솔직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가장 특유의 고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집을 다른 말로 회피라고 부를게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들의 특성 중에 가부장의 권위, 가장의 특권과 같은 우월감이 바탕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안 식구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자신의 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가족에게 생긴 문제는 가장인 아버지의 책임이고 아버지의 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의 말처럼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기분 상해하시면서 그 문제를 축소하시거나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무관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데요. 또한 아버지의 불안에는 불신도 한몫을 합니다.
아버지들은 좀처럼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의 말만 신뢰하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의견조차도 쉽게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불신의 모습인데요. 또한 이 불신에는요, 경계심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흔들 것 같은 상황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신의 가치관, 신념, 삶을 변화시킬까봐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경계하는 것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들이 말하는 괜찮아는요, 엄마들이 가지는 똑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고집, 불신, 경계심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한 부모는 지나친 개입이나 지나친 통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나친 통제는 무관심한 아버지들이 보여주는 양육 방식이고 이것의 원인은 불안에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들 중에는요, 의외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불안감이 높고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자신이 힘이 있는 존재로 보이기 위해 일부러 자녀에게 친밀하고 다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엄격하고 무섭게 다룰 필요가 없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항상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율성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결국 자신의 의견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가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가 나지만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워서 자신의 상한 마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겉과 속이 자신의 마음으로 인해 늘 혼란을 느끼고요. 매사 불안해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불안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아마도 불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늘 내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억압과 통제, 그리고 자아 비판, 감시 등의 환경이 늘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니 긴장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지요. 불안한 부모는 아이를 존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걱정이 늘어나고 그 걱정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때 부모에게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불안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라서 화를 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상대방이 그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더 화를 불같이 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늘 화가 난 상태가 그리고 그 상태로 살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자녀라면 문제가 더 심각하겠네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종 화를 내다 보면 불안으로 화가 날 때마다 화를 내기 편한 사람이 힘이 없는 자녀가 되기 쉽잖아요.
네.
자신의 불안의 원인이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화내는 부모에게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의 마음 속에 상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흔히 부모는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자녀가 걱정되어서 그렇다는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자녀를 걱정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불안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면 불안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불안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불안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40대의 준호 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상담실을 찾아왔다. 외도를 하다가 네 번이나 아내에게 들켰다고 했다. 준호 씨의 문제는 외도만이 아니었다. 그는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을 비난할까봐 늘 눈치를 본다고 했다. 자신에게 호감 있게 대하고 잘 해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을까 늘 불안하다고 했다.
준호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봤다. 준호 씨의 아버지는 그에게 매일 일기를 쓰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넘어가고 기분이 나쁜 날은 일기를 검사했다. 제대로 쓰지 않은 일기를 발견하면 심하게 모욕을 주고 때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일기를 쓰지 않으면서 불안에 시달리거나 일기 검사를 받고 혼이 나는 불안한 환경에 익숙해졌다. 어른이 된 지금도 준호 씨는 왠지 모를 불안에 일상이 버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네, 그렇습니다. 준호 씨는 상담 도중 다른 여자와의 연락을 주고받고 이를 아내에게 들까봐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준호 씨는요, 불안을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 불안을 만들고 있네요 라는 말을 건네자 잠시 침묵하더니 정말 그러네요. 딱히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그립거나 궁금하지도 않은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네요. 정말 제가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들여다보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의 행동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 준호 씨는 불안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 아니면 더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이해하셨어요. 이런 불안은요, 어린 시절 양육 환경에서 부모의 태도가 좋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언제 혼낼지 늘 긴장하게 될 때나 부모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부모의 기분을 예측하기 힘들 때 어린 준호 씨는 지속적인 불안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준호 씨처럼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일상에서 불안한 삶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의식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불안이 커지면 불안한 환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군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불안을 만들어서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불안을 가리고 숨기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불안은 삶을 잘 살아가게 만드는 일종의 경보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 삶 전체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곧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하는 자신은 물론이고요. 가족의 모든 일상조차 고통 속에 밀어넣는 건강하지 못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란 감정은 언제부터 느끼게 되나요?
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유아기 때부터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인간이 가진 핵심 감정입니다.
아, 그럼 양육자인 부모가 자녀의 유아기 때부터 불안을 잘 달래주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겠네요.
네.
그래야 유아기 자녀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불안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안정애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신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하거나 유아기 자녀의 이런 심리적인 내적 불안을 부모가 달래주지 못하면요. 유아였던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불안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불안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어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안의 일상이 노출되어 있는 신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 많이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주고 토닥거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스스로 달래줄 때 불안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분은 불안감이 확 밀려올 때 자신만의 토닥거리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불안감이 확 밀려오면 뭐 찬송가나 산책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좀 확 줄어드시나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인 자매님은요?
네, 저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하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의도하는 대로 촉촉되지는 않지만 내 나름대로 지금의 내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타인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방법을 찾자라는 의지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역시 생각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요. 네,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모습도 있고요. 우리 소리자매님처럼 본인이 여유를 좀 누릴 수 있는 뭔가의 대체 방법도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녀의 양육 방식에 대한 부분,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토닥이는 마음 달래주기를 꼭 하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감을 줄이고요.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들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길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녀 양육에서 불안을 인정하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즉 행동의 변화는요. 내 안의 불안은 물론이고요.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의 불안 역시 덩달아 낮아지게 합니다.
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안의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항상 내 안의 불안 신호를 점검하고 내 생활에 도움을 줄 정도만 적당히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대인관계를 해치는 수준의 불안을 갖지 않도록 나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불안 신호를 점검하고 잘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이 잦아진다면 자신의 불안 정도를 넘어설 수 있음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첫째, 무관심을 조심해라. 무관심은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난다.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튕겨나간다. 자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면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다음은 아버지들이 보내는 무관심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자신이 지나치게 고집을 피우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무 이유 없이 듣기 싫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화가 난다. 너무 자주 화가 난다. 상대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라는 식의 강압적인 표현을 자주 쓴다.
집에 오면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 아내와 대화하는 것보다 텔레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아내의 대화 요청이 싫다. 자꾸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다. 자녀가 집안일에 대해 아내가 말을 걸면 일단 싫은 느낌부터 든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 자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무관심, 고집은 불안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신가요? 자신의 모습 속에 무관심과 고집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지나친 걱정 또한 불안으로 표출되는 행동입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상대가 자기 마음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게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안의 불안 때문이다.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고 싶은 마음 안에는 나만 존재한다.
다음은 여자들, 엄마들이 자주 보이는 불안 신호인 지나친 걱정을 알려주는 모습이다. 잔소리가 자꾸 많아진다. 늘 걱정을 달고 산다.
이미 결정된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꾸만 궁금하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귀가 얇아진다. 아이를 키울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다. 너무 자주 화를 낸다. 나의 걱정을 해결해 주지 않는 나그네가 꼴보기 싫다.
종종 아까 얘기해줬잖아. 왜 바보같이 못 알아들어? 라고 짜증스럽게 말한다. 혼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항상 너무 힘들고 지친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지나친 걱정을 알려주는 신호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두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매님이나 자매님들의 부모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으신가요?
네, 저의 모습은 좀 지치면은 모든 것에 좀 무관심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저는 되게 짜증도 많이 부리고 약간 네. 상대방이 말을 걸면 짜증도 많이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저랑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승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의 모습은 대충이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나를 불안에 몰아넣는 이도 나 자신이고
네.
불안이라는 병적인 존재의 가면을 벗어버릴 용기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안으로 나를 숨막히게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면 더 강박적인
네.
네, 쪼여 자신을 이제 조이는 그런 행동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자, 이처럼 불안은요. 밖에 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두 내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초점을 나로 돌려야 합니다. 자, 다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50대 박 씨는 늘 아내로부터 가족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세계만 빠져 있다는 타박을 듣는다. 그러나 그는 이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 씨는 어린 시절에 가족 중 유독 어머니와 자신이 친밀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대주 노릇을 한 어머니가 여러 자식을 키우느라 지쳐 있었지만 그럼에도 박 씨를 끔찍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네, 이런 박 씨에게 어머니와 본인 사이에 어떻게 깊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을 때 그분은 눈만 껌뻑일 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은 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저를 유독 사랑한다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박 씨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신에게 스스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 환상은요, 자신의 불안, 고통,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방어 기제의 한 모습입니다. 현실과 환상 속을 오고 가며 적절히 이 두 개의 경계를 잘 인식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훌륭한 방어를 하는 방어 기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불안하다고 계속 자신의 생각, 감정, 이것을 환상 속으로 숨어버린다면 박 씨와 같은 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저는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꼭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불안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불안도가 높으면 누구라도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행복해도 되는 순간조차 불안 때문에 행복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안한 습관을 그대로 배워서 행복이 행복인지 모르는 아이로 자라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상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오늘 찬송의 고백은 되게 짧지만 강력하네요. 늘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수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해보면 좋겠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는 세 사람을 꼭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첫 번째는 빌레몬입니다.
네. 그리고요.
오네시모입니다.
네, 그리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요 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되는 인물인데요. 그러면 이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혹시 생각나는 거 하나씩 말해보시죠.
제일 먼저 이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요.
하지만 지금 오네시모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이제는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죠.
네, 그래요. 잘 말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 전에 가장 무엇을 먼저 하냐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울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도전이죠. 그죠?
네.
근데 또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다를까요?
네. 혹시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목적이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면 바울의 기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기도할 때 문제 해결 자체에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6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통해 성도들이 선, 즉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 문제 해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믿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먼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의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정말로 구원이 그런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고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점검하고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목사님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받는 것이라고요?
네.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앞절 3절의 인사말에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즉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1절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라고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랑을 받는 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아니면 친애하는 아니면 뭐 사랑스러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네.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도망간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나요?
오네시모를 사랑을 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보지 않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라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네.
바울은 지금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빌레몬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들 있죠.
네.
구원.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원 받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받은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라든지 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습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네요.
네. 그래서 믿음은 먼저 드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은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순종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믿음은 드림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드릴 수 있어요. 받는 것 없이 드릴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먼저 하나님께 헌신도 드리고 수고도 드리고 순종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받지 않고 드리기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고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리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힘들고 늘 지치고 포기하냐면 신앙은 드린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도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믿음은 드림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 한번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내가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순종을 드린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 뭘 먼저 받으셨는지 받으신 것들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과의 임재, 은혜 이런 것들을 먼저 받은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면 금방 지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저는 이제 아가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느끼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인 것 같아요. 혹시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위로,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즘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또 같은 교회 분들이 이제 뭐 영화 보러도 가자고 해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먹자고 이렇게 해서 막 찾아도 와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근심에 휩싸일 뭐 이런 정신이 없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네 좀 뭔가 그런 생각들을 떨쳐낼 수 있었던 네 그렇게 살았던 게 아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네 저는 그냥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냥 그런 거에 빠져버릴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네 그게 하나님의 어쩌면 사랑이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감사하네요.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거독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네. 안 할게요.
진짜 좀 불러볼 수도 있어요.
한번 불러보시죠. 그럼.
그럼 1절만 부를게요.
네. 좋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안 됐어요.
아이고,
네. 아멘. 너무 잘 부르시네.
네. 네, 우리 은미자매님이 은혜 가운데 있네요.
네, 너무 은혜 받은 찬양이에요.
네, 찬양이 진짜 은혜가 좀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받은 게 무엇이 있는지를
네.
한번 이번 주에, 방송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믿음은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것이에요. 빌레몬서의 이름처럼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너라는 2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빌레몬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개인의 서신이라고 해놓고 또 받는 사람은 또 여러 명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절입니다.
참에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빌레몬서를 받는 사람 대상은 빌레몬 한 개인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서신을 같이 읽어야 될 사람은 빌레몬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아키포, 아비야, 더 확장해서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빌레몬 개인인데 왜 아비야랑 아키포 교회 성도들이 나올까요?
맞아요. 그 말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빌레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네.
빌레몬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거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레몬만 용서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아,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아비야, 아키포, 오네시모를 볼 때 여전히 종으로 대우하고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고 정죄한다면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네.
같이 주변에 있는 아비야나 아키포나 빌레몬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이 먼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줌으로써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오네시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인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저것이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의 모습 중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은 참 잘 살았어 라고 했던 삶의 모습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든 닥쳤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교회를 나갔고 그 교회의 선을 놓지 않았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든 거겠죠. 그렇게 했던 게 저에겐 참 잘한 일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구나. 어떤 지수자매님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도구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끔은 원망스럽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었겠지만 그럴 때도 이제 잡고는 있었다. 항상 하나님.
그런 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구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도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게 또 중요하겠구나. 나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아침 7시 반에 깨나서 교회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정심 식사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너무 뿌듯하고.
뿌듯했구나. 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먹어졌어요?
아니, 요즘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일어나는 희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은혜가 충만해서.
네.
그래요. 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생각해보고 색칠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눔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진짜 중요한 깨우침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먼저여야 우리가 드림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걸 느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드릴 수 있구나라는 걸 정말 알게 됐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귀한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말씀 중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위로가 담겨진 말씀이라 가슴에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